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곳이 아무리 멀더라도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증인을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고향에서 10년 동안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가 하면 교회의 지침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 번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간 것을 합치면 네 번의 전도 여행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머문 때는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는 무렵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 마쳐갈 쯤까지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이 세상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하고 또 많은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성과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이 일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여행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핍박과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종교 사상을 전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 하에서 억눌려 있는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어 그 위에 자신들이 통치자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궁극주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낮고 천한 자리에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린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했지 그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의 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은 마치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열심 있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일들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아니 4차 로마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40명이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을 기회를 날마다 찾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또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변질이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변질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났을 때에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진리와 변질된 복음을 오해하고 또 그 내용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버리고 또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쫓지 못하는 자리에 가는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살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 복음의 신앙과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었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참 진리되는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즈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혹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안부 인사를 여쭙고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쓰는 일정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갈라디아서만큼은 처음부터 책망과 또 그들을 향한 추궁이 아주 강도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분노는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다시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고통을 다시 감수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듯 오랜 세월 상당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 안에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그가 복음 안에서 낳은 영의 자녀들을 향하여 불붙듯 일어나는 헌신의 수고가 어떤 힘에서 가능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다녔는데도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온갖 어려운 일을 겪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그가 자신이 맡은 책임과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을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그의 복음의 열정과 능력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여정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전도 사역을 하다가 힘에 부치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었고 조롱을 받았고 비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풍부함을 통하여서 너가 맡고 있는 이 사명과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라는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육적인 또 영적인 상태는 많이 연약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으로 인해 받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죠.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아덴의 도시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되는 도시이고 이 도시 안에는 에비구리오 학파나 스토이고 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철학적인 사변들을 풍부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학파의 철학자들과 철학과 복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도해오는 방식이 아닌 철학적인 논쟁 방식으로 복음을 이들에게 증거하다가 그들의 지혜로운 말에 막혀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이 아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 사역과 또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방해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었고, 예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또 베레아 도시에서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을 반대함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 도시를 빠져나온 것 같이 이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러한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린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복음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의 입을 다무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고,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이나 27장에 가보시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애워싸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세울 것이고 그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중에서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 참고 견뎌 나갔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과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은 인간이 가지는 열심으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백이라야 가능한 고백임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새 힘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신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며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주의 은혜와 은총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며 나는 홀로 버려져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코 우리가 홀로 있지 않는다는 것, 결코 주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이 자리를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기에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자리를 내가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생애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겪었던 많은 고통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뭐 40의 감암매를 다섯 번 맞고 또 돌에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갖는 그 고난과 환난의 칼날들을 피해야 했었고 또 자기 안에 있었던 고민과 어려움,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질되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 다시금 육체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돌아가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받은 사명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을 통하여 견딜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오늘 같은 상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넘쳐나 있는 은혜의 은혜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를 그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하는 고백이 같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확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견디어 나간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케 하거나 좌절케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생애에 충성된 고백과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의 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림을 당한 적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이때로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은혜로 견딜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모든 시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격려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